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난주에는 복음의 시작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시작이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저희들을 불러서 커미션 위임하셔서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수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요단강에 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낙타 옷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라고 하면서 거의 야인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묘사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닮은 그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일, 즉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네가 나에게 세례를 먼저 베풀어야 된다. 뭐 이런 실랑이도 있었는데 우리 마가복음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신데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되면은 내가 허리를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죠.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먼저 세례 요한이 성령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성령 세례가 아니고 회개의 세례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의 그 차이점은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길을 평탄하게 하라 라는 그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인용이든 어떤 뜻이든 그 그림 언어는 누군가 고귀한 존귀한 사람이 오는데 그 앞에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당시 요단강 저편에는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어요. King's Highway라고 하는데 왕이 지나가기 좋은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이 왕의 대로이지 요즘으로 치면 고속도로와 같이 좋은 길입니다. 그렇게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갈도 많고 돌뿌리도 많기 때문에 마차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평탄하게 정지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글을 보면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작업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례 요한이 이 말을 인용해서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는 말로 연결시켰을 때에는 이것은 상징이죠. 길을 걷게 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 실체는 실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를 왜 요단강에 가서 선지자와 같이 생긴 예언자와 같은 요한에게 가서 회개를 하느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회개는 강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해야 됩니까? 네, 성전에서 해야 옳습니다.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을 바치고 그 제사장이 다 준비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제 혹은 속건제 이런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비둘기와 양과 같은 재물이 없으면 회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요단강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강 물속에 잠기면서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회개하는 의식에 사람들이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중에 제일 빨리 쓰여진 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70년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AD 70년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된 때입니다. 성전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회개할 장소가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회개한다는 의식이 의미가 없어진 때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크시니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내 뒤에 오시는 이, 내가 허리를 굽혀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예수님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잠시 쉬어서 뒤를 돌아다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회개의 세례란 뒤에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의 세례랑 대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정적입니다.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는 움직일 수 있다,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이것이 대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그 복음, gospel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라든지 어릴 때 자라던 그런 기록은 다 생략해 버렸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없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 점프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대뜸 나타나셔서 이렇게 소개가 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가 생략한 예수님의 베들렘 탄생과 목수의 아들로서의 갈릴리 나사렛의 삶, 또 어릴 때 성전에 방문했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 20대 초반의 청년 시절 기록이 없습니다. 마가의 그 오로지 관심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에서 나오시자마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다. 이것을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첫째는 회개의 세례 대신에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성령을 강조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심을 보여줌으로써 두 번째로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강조도 굉장히 특별하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성령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역시 특별한 성령님이십니다. 연대순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세례보다 3년이나 앞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 이후 사도행전 1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즉 성령이 오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3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이 복음의 관계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고백 문서인 니케아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님에 관한 그 고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성령님을 믿사오며 율법서와 선지서와 복음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요단강에 내려오사 사도들을 통해 설교하시고 성도들 안에 사신 분이십니다. 흥미로운 표현은 성령님께서 요단강에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첫째는 오시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라는 표현이 니케아 성경에는 분명히 요약을 잘 해놓았습니다. 흔히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런 성경 공부를 하면은 초대 교회는 구원 개념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축복도 하고 고백도 하고 참회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일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구원에 관한 한 다운 페이먼트 보증을 다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론에 관한 한 현대 교회는 혼란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의 눈이 팔려서 다른 데는 관심이 전혀 없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교회는 그 성령 체험 혹은 감성적인 체험을 위험하다고 손사래 치고 경고합니다. 그 성령님을 아예 배제하는 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극단이고 옳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실감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고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경, 사도행전, 바울서신서를 읽는 그 기초 위에서 너무 멀리 나가서도 또한 안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날 혹은 종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오순절이지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설교 중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 한두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 모두에게 이 새로운 운동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멀찍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숨을 들이쉬면서 활력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모두와 대조되는 것은 개인, 개별이지요. 개별 교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개인적으로 거함으로 내가 새로운 성전이 되고 내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전, 성전, 템플. 네, 로마 제국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 템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 개인이 성령의 성전 템플이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려 오신다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은 도대체가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성전을 삼으신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질문들만 모아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왜 오십니까? 왜 세례요한이 소개합니까? 왜 성령님이 예수님께 비둘기처럼 오십니까? 왜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야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을 가지고만 성령님에 관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이렇게 말하는 방식은 구약의 창조와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 푸뉴마 혹은 바람, wind,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하사 창조에 실제 참여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마가복음에도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성령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하늘과 땅이 합하여 만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나님의 창조 영역인 하늘과 땅 둘을 영원히 합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천지 창조의 그림, 이것을 신약 교회에 접목시킨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려와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원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연합, 하나됨과 거룩함이란 거꾸로 올라가 보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야기는 천지 창조 이야기입니다. 뭔가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복음서에서 성령님의 언급 횟수가 바울서신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러나 매력적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셨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했어요. 제자가 되게 한 것이죠.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이죠. 예수님 대신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요. 성령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신다.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활력을 불어 넣어서 예수님이 조성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줄일 수 있고 그 사이에 커미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부여함, 임무를 주심, 선지자나 왕과 같은 특수한 사람을 불러서 특별한 목적을 띠고 사명을 주시는 것, 커미션 하시는 것입니다. 위임하고 위탁하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저는 오늘 기억을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르심과 보내심, 그 사이에 있는 그 커미션, 이 세 단어를 전부 다 합해서 저는 비기닝이라고 하겠습니다.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커미션 일을 맡기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혹은 더 좋은 말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위임하심으로 커미션 하심으로 우리를 복음 사역에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만족하는 것은 양이 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일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커미션 하시는데 그 대상은 세상을 향한 커미션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할 일을 부여하십니다. 이상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정죄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있습니다. 키워드는 성령과 세상인데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진리와 권세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다와 논쟁을 했죠. 성령님의 커미션 중 하나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과 패턴 안에서 세상에 대해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평강을 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듯 나도 너희들을 보내겠다 라고 하시면서 깊은 숨을 쉬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주신다는 다른 표현으로서 New Creation, 새 창조, 재창조로 해석합니다.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세상 속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뜻이죠. 커미션이라는 말은 반드시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임받은 임무들, 커미션 받은 할 일들은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프닝, 비기닝입니다. 시작이요, 론칭,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성령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일을 착수하는 일,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 일을 착수하는 일은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커미셔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임을 받음으로써 파워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복음사역에 우리가 대신하고 대표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신 대표해서 복음사역할 우리들을 세상이 원해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되죠. 내가 났으면 안 될까? 내가 났으면 어떤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감히 물어보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바람을 맞아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범선을 타고 세계를 일주할 때 반드시 바람을 타야 하듯이 우리 크리스천도 성령의 바람을 타야 복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신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 구원은 성령님의 커미션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혜택을 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 세길교회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성령님의 커미션을 받으십시오. 세례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거대한 군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희망이 없고 그 예루살렘 폐허 위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 자체로서는 그 패배한 유대인들이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 세례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넘어서 동력을 불어넣는 모바일 파워입니다. 마치 회개의 세례가 로마 군대 앞에서 항복하라 혹은 기독교에 적용하면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으라 이후 그의 수동형 노예가 되라 그 수준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파워에 회개하고 노예가 되는 것에서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능동적인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신 그 성령의 세례, 이제 또한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해 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회개의 세례로 표현되는 수동형 노예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로 거듭나는 능동적인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일꾼이 되게 세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